창세기 74번 메시지 다루신 받음 8번째 창세기 32장과 33장은 선택받은 자인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매우 이상한 체험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음을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나면서부터 그는 스스로 일들을 하기 위하여 그의 천연적인 능력을 사용하였습니다. 31장에서 그는 라반으로부터 도망쳤고 하나님은 그를 라반의 약탈하는 손으로부터 구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야곱을 해치지 말 것을 경고하신 것을 라반이 말했으므로 야곱은 용감히 라반을 책망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에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앞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 그의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두려워함. 야곱은 진퇴양난이었습니다. 뒤에는 라반이 있었고 앞에는 에서가 있었습니다. 나는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도망하여 열주의 땅으로 돌아갈 때 이 두 사람 때문에 매우 불안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가 라반과 함께 머물기는 어려웠으며 에서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도 또한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그는 라반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이제 에서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만남. 창세기 32장 1, 2절은 말합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은 두 군대를 의미합니다. 야곱은 길을 가며 어떻게 그의 형의 얼굴을 볼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의 외삼촌에게서는 벗어났지만 나의 형 에서를 어떻게 대해할 것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를 보호하겠다는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항상 그분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게 존재합니다. 이때의 천사들은 야곱에게 나타났으며 그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적은 수의 천사들을 본 것이 아니라 두 군대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편 34편 7절을 기억나게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천사들이 두 군대로 나타난 것은 고민하는 야곱에게 커다란 격려였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의 형이 그를 공격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노력을 신뢰함. 천사들의 두 군대를 본 후에 야곱은 안식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천사들의 두 군대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천사들의 광경을 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의심할 바 없이 그를 안심시키고 그를 강하게 하며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를 신뢰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가 본 것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자신의 노력을 신뢰한 야곱은 그의 권속을 두 무리로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천사들의 두 군대를 모방하였습니다. 그는 그가 본 것을 신뢰하지 않고 기법을 모방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했을 때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단지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즉 야곱이 하나님이나 그가 본 천사들의 이상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천연적인 능력을 사용하는데 시간과 힘을 소비했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은 말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대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하고 이것은 야곱의 영리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것은 전혀 현명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에서가 여자와 아이들로 된 첫 무리를 칠 수 있다면 왜 두 번째 무리는 칠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그의 권속들을 나누는 것이 야곱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었습니다. 또한 주님을 부름. 이러한 준비를 한 후에도 야곱은 여전히 평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느 때와 달리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평생에 있어서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압박하는 손 아래 있던 20년 동안 기도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라반이 그의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했지만 야곱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원칙면에서 우리 모두는 야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을 알게 됐지만 여전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을 훈련하여 기도하는 대신 우리는 궁리하기에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고 모든 문제에 직면하는데 우리의 천연적인 힘을 사용합니다. 라반과 함께 있을 때 야곱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상황을 조절하기 위하여 그의 천연적인 힘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에서를 만나려는 이 순간에 그는 더 이상의 수완이 나오지 않는 그런 데에 처해졌습니다. 그의 모든 수완과 기계와 능력과 힘이 고갈되었습니다. 에서가 400인과 함께 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가 알 수 있는 최상의 것은 그의 가족들을 두 무리로 나누어 한 무리가 희생되면 두 번째 무리는 도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었으므로 그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야곱은 매우 훌륭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보다 훨씬 좋습니다.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기도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기도의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여, 당신은 나에게 선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나는 당신의 말씀 위에 서서 그것에 관해 역사하실 것을 당신께 요청합니다. 비록 이 구절은 야곱이 기도에 익숙했다는 것처럼 말하지만 앞에 기록에는 그가 기도했다는 어떤 암시도 없습니다. 10절에서 야곱은 말했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뤘나이다. 나는 야곱의 이 표현을 좋아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주여, 나의 자격은 너무나 부족해서 당신의 인자와 신실함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해 있으며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부요한 인자와 신실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단지 그의 지팡이만 갖고 요단을 건넜으나 주님이 그를 두 때로 증가시키셨음을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두 무리와 땅에 있는 두 무리의 명백한 그림을 봅니다. 이것에 근거하여 그 선택받은 자는 완전히 안심했어야 했습니다. 다음 구절에서 야곱은 계속 말하였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니이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에서를 두려워함을 봅니다. 야곱의 기도 중 가장 고귀한 부분은 12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의 기도의 이 부분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경륜을 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씨에 대하여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뿐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씨를 가질 목적으로 야곱을 택하신 것은 땅 위에서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을 갖고자 하는 목적을 수행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마 야곱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그는 매우 훌륭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연구해 볼 때 그것이 모든 면에서 놀라운 것임을 알게 됩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에 의해 추가된 노력. 그러한 놀라운 기도를 한 후에 야곱은 분명 안심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는 잠자지 않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태가했다. 그는 이 선물을 아홉 대로 나누어서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상거가 뜨게 하라 고하였습니다. 이 목적은 야곱에 대한 에서의 태도가 어떤가를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곱은 영야했으므로 에서에게 아홉 대의 가축을 선물로 보내며 각대 사이에 간격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그와 에서 사이의 거리를 늘려서 에서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 시간을 확보하여 자신이 전쟁을 준비할 기회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전반적인 그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로 야곱은 그의 권속들을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다음으로 훌륭한 기도를 한 후에 그는 평화롭게 잠들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에서를 위한 선물로 아홉 무리의 가축대를 편성하여 자신과 에서 사이의 거리를 늘려 확보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시간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상한 체험에 대한 묘사입니다. 한면으로 야곱은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또 한면으로는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의 그림임입니다. 야곱은 단지 한 번 이렇게 행했지만 나는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한면으로 나는 골치 아픈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도 주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의 기도가 아무리 훌륭해도 나는 여전히 그것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매우 훌륭하게 기도하였지만 그의 기도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그를 신뢰했다면 그는 결국 그렇게 활동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야곱의 종들 중 하나였다면 나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야곱이여, 그러한 기도를 한 후에 그렇게 많이 행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야곱은 그 아홉 대의 가축을 선물이라고 불렀지만 사실상 그것들은 뇌물이었습니다. 나는 야곱이 그의 형 에서에 대하여 그러한 좋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 선물은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의 목적은 에서를 진정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심지어 야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야곱의 자녀들과 종들은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던 반면 야곱 자신은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포자기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생명과 사망의 문제였습니다. 야곱은 살육자가 오고 있다고 생각했고 에서가 그와 그의 가족을 죽일 것임을 매우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에게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야곱이 혼자 남았을 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였다. 이 결투자는 천사가 아니라 사람의 모양을 입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단지 성경만이 이런 이야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놀랍게도 밤이 깊어 그가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을 때 한 사람이 그에게 와서 그를 꼼짝 못하게 누르려 한 것입니다. 야곱이 굴복하지 않았으므로 두 사람은 날이 새도록 씨름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야곱은 살해될 것을 두려워하였었습니다. 이제 그는 이 씨름 경기에서 질 것을 두려워하여 그의 온 힘을 다해 분투하였습니다. 주님은 야곱이 얼마나 천연적이며 그의 천연적인 힘이 얼마나 강한가를 야곱에게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를 단번에 굴복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주님은 환도뼈를 건드려 그로 하여금 절름발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자기를 축복하기 전에는 그분을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음 메시지에서 이에 관해 더욱 살펴볼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꿈에서 야곱은 주님으로부터 견고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게다가 야곱이 라반을 떠날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자신을 신뢰했으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을 구하기 위해 천연적인 능력과 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주님과 필사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 후에 야곱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33장에서 우리는 야곱이 여전히 자신의 노력을 멈추지 않았음을 봅니다. 심지어 2장에서도 야곱이 주님을 신뢰했다는 어떤 표시가 없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주님과 씨름을 한 후에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주님의 모든 약속과 그의 기도와 주님과의 씨름 후에도 야곱은 여전히 새로이 어떤 것을 했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다시 나누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나눔은 그의 권속들을 천사들의 두 무리로 나눈 것입니다. 그의 두 번째 나눔은 그의 선물을 9대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본 후에 그는 자신의 사람들을 그의 마음을 따라 다시 나누었습니다.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야곱은 라헬과 요셉을 사랑하였으므로 그들을 마지막에 두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순간인 여기에서도 야곱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여전히 수완을 사용하였습니다. 필요하다면 희생이 될 수 있는 두 여종과 그들의 자녀들이 먼저 나아갔습니다. 레아와 그 자녀들을 포함한 두 번째 무리가 따랐고 그가 그렇게 사랑한 사람인 라헬과 그 자녀인 요셉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것이 천연적인 책략가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과 다루심을 받고 고통을 겪고 뛰어난 기도를 하고 씨름하고 앞에서 그의 권속들을 나누었지만 여전히 그 외에 어떤 것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장이 이상한 체험을 묘사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환영함. 이러한 모든 것 후에 야곱이 에서를 보았을 때 야곱은 담대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그를 만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3절은 말합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어떤 면에서 그는 아내들과 자녀들에게 정직하고 신실하게 그들 앞서 나가 인도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야곱이 그에게 온 것은 에서를 매우 놀라게 했습니다. 에서는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었다. 야곱과 에서는 서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야곱의 모든 두려움이 자신의 걱정에서 나왔으며 그가 행한 모든 것이 헛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권속들을 두 무리로 나눌 필요도 없었고 가장 좋은 기도를 할 필요도 없었고 에서에게 줄 선물을 9대로 나눌 필요도 없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온 주님과 씨름할 필요도 없었으며 두 번째로 그의 아내와 자녀와 여종들을 나눌 필요도 없었습니다. 만일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신뢰했더라면 그는 계속 평강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에서를 염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이 나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이 나를 거기에 데려가실 것이므로 나는 평강 가운데 있다. 에서가 나에게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으므로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야곱의 경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인 오늘날의 야곱이 아닙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약속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주셨습니다. 천사들의 진영이 우리를 에워싸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적 사탄은 라반이나 에서에 관한 생각들을 우리의 생각 안으로 주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생각들은 헛된 것입니다. 당신의 과거를 떠올려 보십시오. 결국 당신은 소용없는 것으로 판명된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했던 것은 다 헛된 것이었습니다. 많은 경우 나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너는 정말 어리석다. 너는 자신의 시간과 정력을 헛된 일을 하는 데 소비해왔다. 내가 해온 어떤 일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정말로 야곱은 에서가 그런 뜨거운 사랑으로 그에게 오리라고는 결코 꿈조차 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꿈에서 말씀하시므로 라반을 좌절시키셨고 또한 에서에게 야곱을 향한 형제 사랑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에서는 증오나 복수의 갈망으로 야곱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따뜻한 형제 사랑으로 왔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그에게 야기시켰던 그 고통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약탈자인 야곱은 그가 그의 형에게 했었던 것을 잊지 않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를 봅니다.
나는 특히 젊은 형제자매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당신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이 선택받은 자들 중 하나임을 확신합니다.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과 그분의 목표와 그분의 예정은 당신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라고 명하셨으며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위하여 주님의 풍성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아버지의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그분 안에서 평강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나반들이나 에서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발생하건 다만 그분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지금 나의 말을 받을 수 없다면 한동안 기다려보십시오. 당신을 근심케 했던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당신의 앞에나 뒤에나 진짜 문제는 없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사실상 당신은 그분의 충분한 돌보심 아래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약속으로 보장받고 그분의 목표로 명함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입니다. 이제 당신은 과정 안에 있습니다. 나는 모든 반대와 소문들을 주의하지 않습니다. 많은 때 나는 그것들을 비웃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려는 과정에 있는 한 그분의 택함 받은 자들로서 그분의 약속을 갖고 있는 한 다 괜찮습니다. 이 두 장은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계시하는 묘사입니다. 난 그분의 인자와 신실하심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야곱이 주님의 모든 인자와 신실하심에 비해 부끄럽다면 나는 야곱보다 더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주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이 계시고 그분의 약속이 있고 그분의 목적이 있고 그분의 군대가 있습니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당신의 소환과 능력을 잊어버리십시오. 야곱은 매우 숙련되었으므로 그의 권속들을 요리조리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두 번째로 그의 권속들을 나눈 것은 라헬과 요셉을 보존하기 위한 그의 마음의 갈망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것은 다 도움이 되지 않았고 다 헛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얼마나 멋진 그림입니까? 나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며 크게 도움을 입었습니다. 나는 자신에게 말하였습니다. 가련한 사람아, 너에게는 여전히 야곱과 같은 무엇인가가 있다. 한면으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기도해왔다. 한면으로 너는 여전히 많은 것을 나누고 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사실은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많은 경우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에게는 에서로 나타났습니다. 야곱은 많은 부를 소유했으며 그것을 운송할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에서는 그를 돕기 위해 400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것을 들었을 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가 두려워한 사람들은 그를 돕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 말씀들은 가끔 운치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진영의 천사들이 있었고 야곱도 그의 권속들을 두 진영으로 나누었습니다. 후에 그는 그의 가축을 아홉 대로 나누었습니다. 예수는 그 떼들을 보았을 때 그들을 떼라고 부르지 않고 진영이라 불렀습니다.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진영은 무슨 까닭이냐? 예수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야곱아, 너는 나를 대적에 싸우려고 이 진영들을 보내었느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야곱이 대답하였습니다.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축복을 받으소서. 야곱이 선물이라는 단어를 축복으로 바꾼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여, 나는 당신과 싸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이 축복을 주려고 왔소. 이것들은 진영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나의 축복이요. 그 후에 야곱과 예수는 화평하였습니다. 예수는 선한 마음으로 야곱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예수에 대하여 무언가 두려웠고 그의 앞에서 오래 머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영리함을 사용하여 그는 말했습니다.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야곱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발 나를 놓아주시오. 나는 당신과 함께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나는 두렵습니다. 예수가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내게 머물리라고 말했을 때 야곱은 대답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리 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야곱은 예수나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한 평안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어떤 일을 통과한 이후에도 그 문제의 꼬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골치 아픈 일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두려움은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체험의 정확한 그림입니다. 만일 내가 야곱이었다면 나는 자신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너는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었다. 너는 주님의 약속을 갖고 있으며 그분의 목적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너는 그분의 천사들을 보았고 그분은 너와 씨름까지 하였다. 너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고 너에게 축복을 하셨다. 그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한가? 너는 어떤 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반대로 야곱은 매우 바빴습니다. 마치 뜨거운 프라이팬 위에 개미처럼 당황하여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장들에서는 야곱이 어떤 누림을 가졌다는 암시가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그가 잘 먹었거나 잘 잤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는 항상 바빴으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예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예수가 그에게 사랑으로 왔을 때조차도 야곱은 여전히 그를 신뢰하지 않았고 그에게 먼저 가기를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야곱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여, 여기에 머물지 마시오. 당신의 400인을 거느리고 먼저 가시오. 당신의 사람들은 나를 놀라게 하였소. 나는 그들 중 어떤 자도 내게 머무는 것을 원치 않소. 이것은 얼마나 이상한 체험입니까?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며 야곱은 결국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18절은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세겜성 살렘에 이르러, 이것은 또한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평안히 세겜성에 이르러 그는 살렘의 길을 통하여 가나안에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이란 단어의 뒷부분인 살렘은 평강, 평안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살렘의 길을 통하여 가나안에 돌아온 것은 그가 평안 안에서 안전하게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메시지에서 우리는 야곱이 아브라함의 길을 따랐음을 볼 것입니다. 12장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그가 방문한 첫째 도시가 세겜이었습니다. 야곱 또한 세겜성으로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지키셨으며 그분의 약속을 이행하셨음을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의 열조의 땅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혼자 이 여행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위하여 여행하신 것입니다. 이곳 세겜 땅에서 야곱은 그의 할아버지가 했던 것과 같은 두 가지 일을 하였는데 그것은 장막을 치고 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간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에게는 단이나 장막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간증인 합당한 생활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합당한 장소에 있는 합당한 입장에 돌아와서 그는 하나님의 간증이 있는 생활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합당한 입장으로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